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복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추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복주심과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자리는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슨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되든가 무슨 하나님의 무슨 애완동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늘 옳고 깨끗하고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라는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한 인격적 존재가 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든 징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완성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려는데 뜻이 있기 때문에 어떤 비법을 동원해서 순진무구한 무후한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죄 안 짓고 늘 거룩하기만 한 그런 생각도 갈등도 회의도 없는 실수도 물론 없는 그런 순백의 경지에 가는 것이 아니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시험을 받지만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 결정하고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 징계의 초점과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고 하는 도덕적 차원 혹은 어떤 깨우침의 차원에서 신앙이 동원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지금 성경이 제시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인격적 차원에서 고급한 관계를 가지겠다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란 주문이 아니죠. 무슨 비법이 아니죠.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인격의 교제를 하자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훈련을 통하여 성경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는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쁨과 소원이 되는 자리에 가야 한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온 우주와 역사를 동원하시는 것 같이 우리에게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늘의 본문 속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곧은 길을 만들라. 고침을 받으라. 라는 우리가 져야 되는 책임으로서의 이런 내용들을 권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짐을 다 떠넘기는 것이 아니며 갈등과 회의 없이 일방통행으로 한 길을 가는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조종되는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비교되거나 대신할 것이 없는 자로서 우리가 분별과 결정을 내리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징계라는 과정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이나 욥의 불평이 같은 맥락인 것을 봅니다. 어떤 차원에서인가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의 불평은 이것이었습니다. 왜 세상에 의가 통용되지 않고 불의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데 하나님 가만 계십니까? 이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이 왜 의가 보상받는 질서를 가지지 않습니까? 이게 불만이었다고요. 재밌는 불평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불평과 아주 정확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지금 와서야 위기의식을 가집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파탄의 국면에 왔고 정치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우리 지금 위기의식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기대할, 우리가 뭐 바라보고 부러워할 만한 나라를 골라봅시다. 뭐 어디를 고를까요? 뭐 스웨덴, 독일, 미국.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튼튼한 그런 질서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안심이 된다 이겁니까? 그런 것이 다 확보되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우린 뭐 그런 경지까지 못 갔었지만 주머니에 용돈은 있었던 지난 몇 년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시절에, 그리고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고 장밋빛 꿈에 부풀었던 시절에 여러분들이 무슨 기대와 기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갖는 위기는 사실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믿고 안심할 것이라고 기대한 것들의 붕괴에 대한 위기죠. 사실은 세상이나 돈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들의 안심의 그 근거들이 아니라 하나님만이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살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위기감은 이제 마음껏 할 수 없다는 위기감 외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런데 뭐 경제가 어려워서 죄를 더 질 것 같다, 그런 불안감이 있습니까? 경제가 이렇게 해서 난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것 같아,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없잖아요. 뭐 경제가 이렇게 되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잘 안 할 것 같아,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없잖아요. 외래 우리가 편안할 때 위기감이죠. 우리 목사님 괜히 저 간탱이가 뭐 갖고 놀러나 다닐라, 이런 불안감 그때는 안 가졌었잖아요. 그땐 설교나 빨리 끝내라, 그런 것밖에 소원이 없어요. 빨리 끝내라, 나 어디 가게. 지금은 길어도 좋다, 어차피 갈 데도 없다. 뭐가 우리의 위기예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불만이라고. 사회가 이따오로 되니까 난 못 살겠습니다 이거니까. 하나님 얘기가 이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나를 믿고 살고 나와의 관계가 정상화된 것으로 겁날 것이 없지, 세상이 어떠냐에 대해서는 너희가 겁낼 게 없지 않느냐 이거였어요. 안 그래요? 마찬가지로 욥도 이겁니다. 욥도 뭐였느냐 하면 내가 죄진 게 없는데 왜 이 고난이 왔느냐 이거예요. 이 불평이라고요. 욥기에 가보십시다. 욥기는 구약성경 시편 앞에 있습니다. 편 앞에 있는 성경이 욥기, 욥기 1장 6절 가보십시다. 욥기 1장 6절, 구약성경 761페이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녕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사탄은 원래 사탄이라는 말 자체가 고소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재보세요. 이제 잘못하는 자들 고소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 이렇게 들추로만 다니냐? 욥을 봐라. 이렇게 순전하고 정직한 자를 봤느냐? 사탄의 대답이 걸작이죠. 그리고 일리가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 편을 들지, 하나님이 잘 안 해주는데도 편 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시작한 게 이제 하나님과 사탄의 자존심을 건 시험물로 이제 욥이 고난을 받는 거죠. 우리는 욥기를 볼 때마다 기분 나쁘죠. 마치 옛날 히랍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자기네들의 자존심 싸움을 위해서 인간을 데리고 노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욥 자신도 고난을 받자 드디어 불평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십니까?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요 하는 얘기도 이거예요. 너희는 내 손에 든 것 때문에 나한테 아첨 떨지 말아라 이겁니다. 나를 기뻐해다오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한 인생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을 줄 수 있고 우리를 모든 사람 위에 앉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거나 그것이 우리의 안심이라면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욥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하시고 세상에서 필요한 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데 욥의 고난과 우리의 인생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갖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돈이 있으면 힘이 됩니까? 아니요. 사람은 돈을 가지면 참질 않게 됩니다. 그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참지 않습니다. 가장 더러운 게 뭐냐? 잘난 척하고 싶은 것. 참질 않죠. 누가 그에게 못되게 놀면 금방 보복을 하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돈 가졌으니까 아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돈이 없고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참습니다. 힘이 없어서 참죠. 그때는 억지로 참은 거기 때문에 굴종감을 느낍니다. 원한을 갖게 되죠. 봐라, 내가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 원수를 갚고야 말랴. 돈은 우리에게 이 싸움 외에 부추긴 것이 없습니다. 돈이 우리의 마음을 넓게, 관대하게, 오래 참게 만든 적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가진 사람들의 최고의 병, 말을 참지 않고 거만 떠는 걸 참지 않습니다. 얼굴에 써붙이고 다닙니다. 나는 돈 있어서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다니죠. 잠시 잠깐 옆 사람 얼굴을 한 번씩 보실, 혹 여기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이게 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진정한 복이 뭐냐? 가장 가치 있는 것, 진리와 생명과 영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시더라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자비하십니다. 은혜로우십니다. 그런 모든 복의 근원이요, 온 우주만물의 주인이십니다만은 그것을 우리에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러면 안 찾아오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모든 것을 가지신 이가 우리와 인격적 차원에서 대등한 교제를 요구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손에 있는 떡을 얻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등한 자로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동원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든 싸움은 어디로 귀결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시킨 것,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깨닫게 하는 것과 방불한 훈련과 인생이 우리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믿고 살고 필요한 내 소원과 욕심과 자존심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방법으로 동원되는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것 말고 우리의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마음을 달라 하며 뜻과 정성을 다한 성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데 무엇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고요? 우리의 욕심들, 헛된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앞을 막는 것이죠. 이것을 배우는데 우리의 전 생애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표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항복하는 이 신앙의 고급한 경지에 간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성경에 많죠. 대표적인 예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포로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신으로 섬기라 하고 그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용광로에 넣는 겁니다. 저들이 거부하고 용광로 앞에 섭니다. 마지막 경고를 하죠. 지금이라도 너희가 돌이켜 왕 앞에 절을 하면 살려주되 그렇지 않으면 이 용광로 불에 집어넣겠다. 저들이 거절하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소원과 기쁨의 전부인 것입니다. 이건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손에 있는 게 더 귀해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과 소원의 내용이기보다는 우리는 언제나 물질과 세상이 소원과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얻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아닙니다. 이거 그게 아니다를 배우는데 우리에게 징계의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마태복음 4장에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신 대목에서도 바로 이 싸움을 봅니다. 예수님께 나와 사탄이 시험을 거는데 그 시험은 다 무슨 성질의 것이냐면 하나님을 동원해서 세상의 것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세상을 먼저 소유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슨 일을 이루는 지름길이요. 필요한 조건들이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한결같이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시다.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내 소원에 있어서. 나는 그분의 요구에 나를 붙들어매고 우리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또 하라시는 것만을 하겠다. 그렇게 하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에서 뭘 보느냐 하면 이 시험이 예정론에 의한 각본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걸 배워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인 것이요. 결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또 심판자가 되시는 것이 그가 이 시험을 이기고 십자가를 지신 이래 보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부른 자녀들에게 성경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책임 있는 인격인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에 가는 것. 이런 차원에서 우리 예정론을 다시 한번 잠깐 훑어봅시다. 우린 예정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발걸음에 대해 어떤 각본을 짜고 우리를 그 각본을 따라 움직이는 하나님의 그 인도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오늘 여기가 여러분이 여기 입고 온 옷, 뭐 앉은 자리, 또 몇 부 예배 나오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해놓은 대로 여러분이 꼭두각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런 문제들입니다. 몰랐다 그러면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이 안 되고 예정론이라는 말에 금이 간다고 생각을 하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내가 내 나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만든 인간 나 같은 인격적 차원에서 나 같은 창조물을 만들고 저들과 인격적 교제 믿음의 관계를 가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격과 함께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결정권을. 그 결정을 어떻게 할지 하나님이 안다 모른다의 문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고급한 존재로 만들었느냐가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좀 더 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광의 자리에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실패를 가지고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 낳아서 기르다가 뭐 하나 잘못하면 갖다 버리나요?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예수님이 뭘 하셔야 되느냐면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일에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걸 지금 회복하시는 겁니다. 사탄의 유혹과 에덴 동산보다 훨씬 나쁜 조건 속에서 줄이신 거예요, 지금. 그 앞으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을 놓고 사탄한테 하나님이냐? 나냐? 내 마음대로 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이냐? 를 선택하는 시험을 받고 거기서 승리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승리를 책임으로 우리의 책임으로 하라는 것이죠. 이게 신자들의 신앙 현실입니다. 그래서 고달픕니다. 우린 매일매일 이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입니다. 하나님이냐 나냐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을 보세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뭘 배워요? 우리가 나를 위해 선택한 것과 세상을 보고 선택한 것이 언제나 잘못된 것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래서 신앙은 사실은 신앙 경력과 비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행착오와 그 경력이 많아야 됩니다. 그 처음 예수 믿고 펄펄 뛰는 게 그 실력의 다가 아닙니다. 행복이란 무슨 사이다가 튀는 것 같은 것이 아닙니다. 길길이 날뛰는 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그렇죠? 행복은 대단히 잔잔한 것이고 이렇게 냉정한 것입니다. 든든한 것이죠. 펄펄 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을 보면 세상은 언제나 우리를 춤추게 해주겠다고 요구하죠. 펄펄 뛰는 기쁨을 주겠다고 언제나 해보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펄펄 뛰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구원 얻었을 때 한번 펄펄 뛰고는 그 다음엔 전생에 걸쳐서 펄펄 뛸 일은 없습니다. 언제나 생각하고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는 일로 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나 세상이 옳았던 적이 있는가? 세상이 정직했던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적이 있는가? 하나님이 자신 편을 들고 우리를 속여먹은 적이 있었던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우리의 전생에 걸쳐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의 훈련이 만들어낸 최고의 인물, 꼭 최고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편의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됩니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칩니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 100세나 돼서 준 아들을 하나님은 왜 바치라고 하는가? 창세기 22장에 가보실까요? 정말 바치려고 하자 하나님이 못 죽이게 하고 뭐라 그러시느냐 하면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이거 하나 확인하려고 자식을 잡으라 그래?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이고 싶은 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많이 주고 재산을 많이 주고 여러 나라를 다스리는 무슨 힘을 주고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어디로 훈련시켜 가느냐. 하나님이 100살에 난 자식이라도 바치라면 기꺼이 바치는 관계까지 아브라함을 초청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부터 꺼내서 그 전생에 걸쳐 방랑 생활을 하게 하시며 함께 하시고 무슨 복이든지 줄 수 있고 무슨 일이든지 허락할 수 있는데 그 모든 무엇이든지 줄 수 있고 무슨 힘으로든지 인도할 수 있는 것으로 뭘 만들었느냐? 아브라함을 100살에 난 아들이라도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 바칠 수 있는 자리로 불러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사이가 믿음의 관계가 됐단 말이죠. 그 말 이해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린 믿음을 어디다 동원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한단 말이에요. 돈, 건강, 지위, 명예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주면 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점점 나빠요. 욥의 경우랑 마찬가지라니까요. 욥이 그 고난을 겪어서 드디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는 자, 하나님은 돈 주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소원이요 유일한 그의 삶의 내용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믿음은 우리를 이리로 끌고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죠. 우리는 결국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살 겁니다. 그 준비를 해야죠. 이 땅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진들 그것이 저 나라에 가서 무슨 값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슨 재주를 가졌든들 그 영원한 나라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즐거운 자가 돼야죠. 또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이 만족스럽고 기쁜 자가 돼야죠.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은 이 고달픈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따져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왕위를 주었거나 많은 자식을 주었거나 어떤 능력을 준 것보다도 복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의 첫 번째 선 하나의 모범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초청해야 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제대로 인식하시고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그리고 지혜롭고 올바른 길을 걸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원하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는 것이요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걷게 하시는 인생의 여정에서 똑똑히 알게 하시옵소서. 세상이 헛된 것을 또 우리가 못난 것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줄 깨닫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간 길을 뒤쫓아야 하며 저 다니엘의 친구들이 간 길을 뒤쫓아야 하며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가를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설 줄 아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